에베소서 79번 메시지 그리스도의 다섯 가지 방면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요 교회의 내용입니다. 비록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깨닫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체현이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현이라고 말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체현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혹은 우리를 점찍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는 성육신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다음 3층천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그 영으로서 그분의 몸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는 그분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분의 집을 그들의 마음 안에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자기 백성들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심으로써 하늘들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모든 땅 위에 왕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택한 백성들은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과 함께 왕들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과 행하실 모든 것은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예수님에 관해 들었지만 내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주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지 못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의 체현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내용.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내용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집을 우리 마음 안에 만드실 수 있도록 그 영이 우리를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내용이 하나님의 체현임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단지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당 가길 기다리며 평강과 기쁨과 선한 삶을 주시기를 주께 구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주의 회복 안의 교회는 어떤 사물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분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체현을 그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심을 인해 얼마나 주께 감사한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 인격으로 가진 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격으로 삼은 분이 하나님의 바로 그 체현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이 이상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기뻐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분은 어떠한 인격인지. 우리 모두가 교회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 유일한 내용물로 가진 하나의 그릇임을 아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봄. 이 메시지에서는 그리스도의 다섯 가지 방면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방면들을 분명하게 보고자 한다면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보지 못하도록 막았던 모든 구름들을 주께서 걷어주시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무한하시고 무한량하시며 측량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주의 바로 그 차원, 즉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이시기도 합니다. 오, 그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임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은 주목하지만 에베소서 5장 25절은 주목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거룩해 하심.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단지 교회를 지옥에서 구하여 하늘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음으로써 교회를 거룩해 하고 깨끗해 하기 위함임을 봅니다. 이 씻음을 통해 그분은 교회를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세우실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거룩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통속적인 모든 것에서 자신에게로 분별시키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배필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으로 흠뻑 적시십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물로 씻음으로써 성취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속에 거주하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에게 자신을 주심으로써 지금 그분은 교회를 거룩해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려고 교회를 깨끗게 하고 순수하게 정화하고 계십니다. 5장 27절에 따르면 교회가 티나 주름을 갖지 않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티들은 상처들에서, 주름들은 낡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해 하는 역사를 통해 마침내 교회는 티나 주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지고 변화되는 것이며 흠이 없게 되는 것은 티나 주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그런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음으로써 교회를 깨끗게 하십니다. 교회 생활의 완전한 회복.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분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이 오직 장차 올 시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견해를 붙잡고 있는 이들은 우리는 교회관에 말하지 말아야 하며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들이 영적으로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주님의 현재의 회복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이 장차 올 시대가 아닌 바로 이 시대에 완전하게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장차 올 시대 안에 있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됩니다. 다음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닌 왕국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 안에서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대적을 부끄럽게 할 교회 생활을 가지실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도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탄은 그분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건축하리라고 약속했던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종들 중 어떤 이들은 이 시대 안에서 교회 생활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탄아, 오늘날 땅 위에 있는 지방교회들을 보아라. 내 백성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을 갖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간증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들은 교회 생활을 위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교회 생활 안에 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감. 나는 다가오는 수년 안에 주께서 교회 생활을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까지 확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언젠가 로마에도 그리고 19세기보다 더 이전에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음을 말해주고 스가랴 14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역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을 계시합니다. 같은 원리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교회를 시작하셨으며 그분의 교회 회복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중국 본토를 상실함으로 인해 깊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20여 년 이상의 수고로 1948년에는 중국 외 모든 주요 도시들 안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해가 지난 후 어느 날 나는 이것에 관해 격려해주는 그 무엇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께서 1920년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고자 원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학 중국은 종교에 의해 망쳐졌기 때문에 주님은 할 수 없이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 극동에 있는 이방 땅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네 형제님이 중국은 교회 생활의 경작을 위한 처녀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국으로 가셨다고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로 언어 때문에 중국이 그분의 회복의 확장을 위한 최적지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곳 중 많은 것들이 중국어 안에서 사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중국의 처녀지를 묘목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워치마니 형제님은 하나의 씨앗으로 이 처녀지에 뿌려졌고 교회 생활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중국 본토의 상실을 통해 회복이 미합 중국으로 이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목표는 아닙니다. 미국은 회복이 유럽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예루살렘으로 확산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확산시키셨습니다. 내가 믿기로 그분은 역시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안에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생활의 회복에 대해서 주 예수님은 패배당하실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필리핀을 장악했을 때 맥아더 장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을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맥아더 장군은 필리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사탄이 교회에 손상을 입힌다 해도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교회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안에 하나의 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집회소는 감람산에서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감람산은 그분이 승천하셨던 곳이며 또 그분은 재림 시에 그곳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예비된 예루살렘 교회가 없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주 예수님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은 자신의 회복이 유럽으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확장되기를 고대하십니다. 주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자신의 움직이심에 관해 우리를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교회 생활을 유럽과 중동 전체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언젠가 우리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집회를 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열렬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회복이 전 세계에 걸쳐서 확산되기 위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분과 하나입니다. 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교회를 위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합니다.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2장 15절, 1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또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봅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새 사람의 창조를 위해 죽으셨다는 완전한 핵심을 보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에 관해 말해왔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규례들을 자기 육체 안에서 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비단 구원이나 해방이나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새 사람의 창조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의 창조는 모든 규례들이 폐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새 사람을 창조하는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규례들을 폐하심으로써 그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유를 머리 아래 두시는 그리스도.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또한 그리스도가 만유를 머리 아래 두시는 그리스도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서 그분을 자기 우편에 앉히셨고 만유를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교회에게 머리가 되셨습니다. 만유 위에 머리 두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서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은사를 만들고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 4장은 그리스도가 은사를 만들고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교회에게 머리가 되심으로 은사들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교회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그리스도가 만유 위에 교회에게 머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작은 단어 모모에게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달을 암시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얻으신 모든 것들이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됩니다. 이 전달 안에서 교회는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어떠하심과 소유하신 모든 것이 교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은사들로 조성하여 몸에게 은사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사들로 조성하여 몸에게 주심은 그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여행, 곧 우리 속에서의 그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에게 유용한 은사들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 생활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자신들이 약하고 쓸모없다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돌볼 수 있을지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유용한 은사들로 조성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인도 직분은 이런 식으로 산출됩니다. 형제들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들은 주님이 일으키신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합당한 인도자들이 됩니다. 이 인도 직분은 사람의 교육이나 훈련으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조성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여행, 즉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사이의 놀라운 왕복 교통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은사를 만들고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을 위한 은사들을 산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왕래를 통해서입니다. 집을 만드시는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3장 17절은 그리스도가 집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임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정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거처를 우리 마음 안에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정착하면 하실수록 더욱더 그분은 자신의 믿는 이들 안에 거처를 갖고 있음을 사탄에게 자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 다섯 가지 방면들에 인상받기 바랍니다.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요, 새 사람을 창조하는 그리스도이며, 만유를 머리 아래 두시는 그리스도이며, 은사를 만들고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이며, 집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까?